오늘은 야이로의 딸과 혈류증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4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드러나십니까?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바로 자연현상을 다스리시는 이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제어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여하실 수 있는가를 다루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바로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의 한 명인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회당이라는 곳은 바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재판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삶의 중심지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야이로, 이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이 고위층 평신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25절을 보시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여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그 여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혈류증,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한 번씩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바로 계속해서 하혈하는 그런 병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인이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또 수치스러운 이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병이 바로 12년 동안이나 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5장에서 25절, 28절에서는 이러한 이 유출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런 유출에 대한 규례를 어떻게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레위기 15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아멘. 이 여인은 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이러한 유출 중인 사람은 유출이 멈출 때까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금하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떠한 교제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읽은 그 본문을 보시면 이 여인이 손에 접촉을 하거나 몸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그 침대가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도 부정한 것이 되고요. 그녀가 있는 곳에서 그녀가 만지는 모든 물건들은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있는 그 곳에서 사람들은 수근거렸을 것인데요. 어떻게 수군거렸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조심해라. 저 사람 부정한 여인인데, 더러운 여인인데 한번 잘못 이렇게 접촉되면 나도 부정해져. 그러면서 그 주변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유출은 일정 기간이 끝난 것이 아니라 무려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속하지 못했고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고, 그렇게 외면과 고독 속에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지냈다는 그런 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은요, 이스라엘 고위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병든 부정하고 불결한 여인이었습니다. 너무나 다른 이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어떠한 간구로 예수님께 나왔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야이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22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2절 후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리고 30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는 바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갑자기 딸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다시 돌아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한시가 바쁘니까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딸을 살려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3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님에게 오셔서 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야이로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온 이 열정을 통해 부성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내 자식이 지금 숨 넘어 죽어가고 죽어간다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이렇게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이로의 믿음이 어떠한가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합니까? 조금 비교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이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 주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사건을 마태복음 8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보시면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한 백부장이 하인이 있는데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하인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저의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서 자 일어나자 라고 말하자 백부장이 말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 집에 안 들어오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병마야 물러가라, 떠나가라, 지금 그 자리에서 명령하시면 낫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데요,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칭찬해 주시고, 어떻게 되냐면 하인이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가지 않으셔도 명령하셔서 고침을 받게 되고요. 또 이 백부장의 믿음을 다시 한번 높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야이로의 믿음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또 여러분들의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야이로의 믿음에 가깝습니까? 뭔가 이 야이로를 볼 때 2% 부족한 것이죠. 병의 정도, 상태도 사실 야이로의 딸이 상당히 더 중합니다. 예수님의 안수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액션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 눈앞에 펼쳐져야지만 안심을 하는 이 야이로의 연약함을 통해서 사실 저의 이 믿음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 연약한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시는데요. 24절을 보십시오. 예, 그와 함께 가실 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요, 언제나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으니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언제나 이전에 듣지 못한 새로운 소식이 있었으니까요. 또 기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많은 무리가 애워싸 밀었습니다. 여기 애워싸 밀더라는 것은 이 무리가 밀고 당기면서 예수님 주위에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제 혈류증 여인으로 넘어갈 건데요. 25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아온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앞절에 말씀드렸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과 이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 여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배제되고 이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었던 여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을 2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보이고 싶지 않은 그 수치스러운 병, 이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진전이 없는 것이죠. 도리어 악화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이 절망 속에 거하는 이 한 여인이 보이십니까? 아무런 희망, 아무런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이 상황이 되어버린 한 여인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외면 그리고 거절하는 눈빛 속에 홀로 눈물을 훔쳐야 하는 그 한 여인. 그런데 그 여인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소명, 하지만 이 예수님의 이 소문은 분명 이 여인의 마음에 이 믿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부정하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세리와 창녀들이었죠. 이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친구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그녀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많은 무리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려고 몸부림을 치던 그 틈바구니 속에 예수님을 기다렸고 드디어 예수님이 앞에 계시자 손을 댑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이 미신적인, 이 여인이 이 행동이 미신적인 행동으로 기대로 손을 대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뭐 빨아당기는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대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칠 전에 한 8년 정도 전 된 것 같은데요.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간 기억이 있습니다. 이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인도자가 절대로 눈을 뜨지 말라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실명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기도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니 옷자락을 만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실명될까봐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실명된다고 하니까 눈 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옷자락을 만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비명을 지르면서 우와 하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그런 그런 어떤 막 달려가는 듯한 움직임들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상한 집회가 아닙니다. 웃으시는데요. 이 찬양과 경배 사역으로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거꾸로 하지 마세요. 네. 물론 제가 영적 이 지각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는데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과연 이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고통을 들어줄 사람은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12년 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것입니다. 왜요? 부정하게 되니까. 율법에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그냥 거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인의 이 수치스러운 병을 누군가 이 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끔찍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접촉하면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 틈 속에 있었습니다. 몰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여인의 정체를 알고 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 돌로 침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가 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그녀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이 으아! 찢어질 듯이 그렇게 잡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12회 동안 모든 고통스러운 그 기억들, 모든 이 자신을 누르고 있는 상처와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에요. 성경은 그녀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9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12회 동안, 12년 동안 어떤 방법을 써도 고쳐지지 않던 이 병, 소문난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버린 그 질병의 근원이 마르고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은 너무나 기뻤을 것이에요. 그 몸이 알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에요? 그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알았지만 사람들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런 병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여러분 말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아시고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오픈하시는 것이죠. 30절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수많은 무리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예수님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져보려고.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단지 믿음이 없이 안수 한번 받아보겠다는 그런 미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가련한, 이 가녀린 이 믿음의 손, 이 여인의 가녀린 믿음의 손이 당신의 옷에 살짝 대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인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서 능력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대단히 민감하셔서 가냘픈 믿음의 손가락이 옷가에 살짝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 놓치지 않고 포착하신다. 민감하시고 세밀하신 그분께서 이 여인의 가냘픈 이 믿음의 손이 당신의 이 옷가를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을 알고 계시죠? 후렴 가사가 어떻습니까? 후렴 가사 후렴 가사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시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가사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인자한 귀로서 항상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 그리고 수도사였던 로렌스, 브라더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통곡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이 믿음의 간구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미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여인은 예수님의 이 신적인 능력 앞에 두려워 떨며 이 나와서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절히 여인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내용은 네가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만져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병이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 믿음을 통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인은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또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녀는 다시금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35절에요. 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년 동안 그 누구도 이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그 누구도 이 여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가족들도 그녀를 버렸을 것이고 주변에 그녀를 향해 어이 누구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세요? 따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여인의 신분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시험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야이로죠. 야이로. 이제 우리는 야이로의 믿음의 도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됩니다. 이 감동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어떤 그런 의심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야이로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런데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이제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딸이 죽었다. 이러한 정황에서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누가복음 이 병행구절 누가복음에는 이 야이로의 딸이 외동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체하는 이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다시는 딸을 보지 못한다는 이 두려움과 슬픔, 이 죽음이 그를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이 딸이 죽었다는 이 소리, 이 야이로의 복잡한 심정에 이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38절을 보시면 그곳에는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지금 이 여자아이는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 상황의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1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이때는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내가 깨우러, 우리가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아이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향해서 잠들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내가 믿느냐 라는 질문에 우리는 때론 이 마르다와 같은 고백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의 때에 나의 오라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난달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중학생들에게 어떻게 설교할까 깊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또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었는가, 이 고민으로 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생명, 생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전혀 없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은 죽음에 갇힐 수 없죠. 이 생명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예수님의 생명에 정복당한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깨어날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오늘 나사로와 또 이 야이로의 딸과 같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 안에 죽는 자들, 주 안에 죽는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깨어날 것이고 고로 지금 잠들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역시나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부터 영원히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생의 체험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성화의 과정과 육체적인 죽음을 지나 영화의 과정까지 포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의 어둠과 죽음의 공포에 묶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기저기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죽음의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이 많지요. 많은 이들이 이단의 유혹과 협박에 질식되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학원폭력과 입시의 스트레스로 자살하고 죽어가고 있고 50%가 넘는 학생들이 자살을 생각해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이 암매장하는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이 다음 세대들을 묶고 있습니다. 죽음이 이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묶고 있어요. 서로 죽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전쟁 도발에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전 지구촌이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거운 짐과 고통 가운데 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죽음의 공포에 잠든 영혼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까? 이러한 죽음의 공포에서 누가 자유케 해주실 수 있나요? 누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까? 누가 죽음의 권세를 밟아 이기셨습니까? 오직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같이 져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악 중에 다시 빠질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살릴 수 있으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야이로도 이런 믿음이 필요했어요. 아이가 죽었다 라는 소리가 결론이 아니죠.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상황이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결론인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이렇게 고지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들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무슨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40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이 비웃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아이 곁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깨우시죠. 우리 4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잠자는 소녀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부활과 생명 되신 이 주님께서 손을 잡고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달리다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이 연약한 믿음, 주님 손을 얹어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라는 간청에 화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소년은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삶이 눌려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군, 일어나라. 야이로와 같이 자녀들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달리다군, 일어나라. 혈류증 여인과 같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절망의 문제로 신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달리다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 다시금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오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이후에 42절에 보시면 소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죽음의 잠에서 깨어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야이로는 몇 차례 믿음이 파손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딸이 죽어가는데 시간이 지체되었어요. 또 이미 죽었다는 소식에 야이로는 믿음이 막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딸이 살아나게 됐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것이죠. 42절 후반절에는 주위에서 비아냥거리며 비웃던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기절할 만큼, 까무러칠 만큼 놀랐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배가 고프다 하시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지요. 소녀의 육체적인 이 소생을 확증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 딸을 다시 이 가족의 관계 속으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혈류증 여인은 믿음으로 이 자신을 구원하였지만요, 이 야이로의 믿음은 자신과 누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바로 딸을 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내가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야이로의 말씀을 붙들어 주었죠. 그리고 야이로의 믿음이 이 딸을 살렸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인간의 절망을 고쳐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습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대단히 민감하셔서 이 가냘픈 믿음의 손가락이 옷가에 살짝 스치는 것까지 놓치지 않고 포착하시는 이 세밀한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간구로 그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준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가신 가족 또는 친지들이 계십니까? 그들은 이 예수님 안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잠들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이 세상의 환난과 유혹과 죽음의 공포와 위협에 질식되어서 잠들지 아니하고 달리다굼,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됨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의 위로자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